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5년 12월 31일 수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과 구약 창세기입니다.
6장. 이 일이 있고 나서 얼마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 호수 곧 디베리아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다.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아픈 사람들에게 베푸신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산에 올라 제자들과 함께 자리를 잡고 앉으셨다. 유대 사람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다. 예수께서는 큰 무리가 당신께 몰려오는 것을 보고 빌립에게 물으셨다.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먹일 빵을 어디서 살 수 있겠느냐? 그분이 이렇게 물으신 것은 오직 빌립을 시험해 보시려는 것이었다. 그분은 이미 당신께서 하실 일을 마음속으로 정해놓고 계셨다. 빌립이 대답하였다. 여기 모인 모든 사람에게 조금씩이라도 빵을 먹이려면 한 사람이 8달을 일해서 번 돈으로 빵을 사도 모자랄 것입니다. 그 자리에는 제자 안드레도 있었다. 안드레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이다. 안드레가 말하였다. 여기 한 아이가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을 먹이기에는 모자라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앉혀라. 그곳에는 잔디가 많았는데 거기에 앉은 사람은 남자만 해도 5,000명쯤 되었다. 예수께서 손에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곳에 앉은 사람들에게 원하는 대로 나누어 주셨다. 물고기도 그렇게 나누어 주셨다. 모두가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아라. 조금이라도 버리지 않도록 하여라. 그래서 보리빵 5개를 사람들이 나누어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제자들이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였다. 이분은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 예언자가 틀림없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억지로 자기를 왕으로 모시고 싶어하는 것을 아시고 사람들을 피하여 혼자서 산으로 가셨다. 그날 저녁에 예수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로 내려갔다. 날은 어두워졌는데 예수께서는 아직 돌아오지 않으셨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에 있는 가버나움 쪽으로 가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세찬 바람이 불고 호수의 물결이 사나워졌다. 제자들이 10여리쯤 배를 저어 갔을 때였다. 그들은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서 배로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자 그들이 반가이 예수를 맞아 배에 오르시게 하였다. 그리고 배는 곧바로 그들이 가려던 호수 기슭에 이르렀다. 이튿날이 되었다. 호수 저편에서는 무리가 예수를 보려고 호수가로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그 전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거기에 배가 한 척만 있었다는 것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를 타지 않으셨다는 것, 그리고 제자들만 배를 타고 떠나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때 디베라에서 배 몇 척이 그들이 있던 곳으로 와서 그 전날 주께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사람들에게 빵을 나누어 먹이신 곳 가까이에 닻을 내렸다. 무리는 예수도 제자들도 그곳에 없는 것을 알고는 디비라에서 온 배에 나누어 타고 예수를 찾아 가버나움으로 떠났다. 그들이 호수 건너편에서 예수를 만나서 말했다. 선생님, 언제 이리로 오셨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고 그 뜻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썩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을 얻기 위하여 일하라. 사람의 아들이 그 양식을 주겠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께 여쭈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려면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들이 다시 여쭈었다. 그렇다면 어떤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셔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렵니까? 선생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실 겁니까?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를 먹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빵을 내려주어 그들이 먹게 하셨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주신 분은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참된 빵을 내려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무엇이 하나님의 빵이냐?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이가 하나님의 빵이다. 그들이 말하였다. 선생님, 지금부터는 저희에게 이 빵을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께서 선포하셨다.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미 너희에게 말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올 것이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을 나는 결코 내쫓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려고 왔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모두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모두 살릴 것이다. 유대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이 못마땅해 수군거리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우리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알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어떻게 그가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인가? 그 말을 듣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끼리 수군거리지 말아라. 어느 누구도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시지 않으면 내게로 올 수 없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 사람을 살릴 것이다. 예언서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가르치실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아버지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아버지께 배우는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온다. 이 말은 어느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뜻이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만이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원한 삶을 누린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으나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이 여기 있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 빵은 내 살이다. 나는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내 살을 주겠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날카로운 논쟁을 벌이기 시작하였다. 어떻게 이 사람이 우리에게 자기의 살을 주어 먹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어야 한다. 그리고 그의 피를 마셔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 안에는 생명이 없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리고 나는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며 내 피는 참 물이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물고 나는 그 사람 안에 머문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나는 아버지의 힘으로 산다. 그와 마찬가지로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의 힘으로 살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은 만나를 먹었으나 죽었다. 그러나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에 하신 말씀이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의 제자 가운데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하였다. 이것은 참 어려운 가르침이다. 누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예수께서 자기의 가르침을 두고 제자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이 가르침이 너에게 걸림돌이 되느냐? 그러면 사람의 아들이 자기가 온 곳으로 다시 올라가는 것을 보는 날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생명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시다. 육은 아무데도 쓸모가 없다.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이 성령과 생명을 준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예수께서는 처음부터 누가 믿지 않는 사람이며 누가 자신을 배반할 것인지 알고 계셨다. 예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많은 제자가 예수의 곁을 떠났다. 그들은 그 뒤로 예수를 따르지 않았다. 예수께서 열두 사도에게 물으셨다. 설마 너희도 떠나려는 것은 아니겠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여, 당신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으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우리는 선생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임을 믿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 열두를 뽑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은 악마다. 그것은 가리옷 사람 시몬의 아들 유다를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그는 열두 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었으나 나중에 예수를 배반할 사람이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아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자녀야,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창세기 제47장.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아뢰었다. 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소떼와 양떼를 몰고 모든 재산을 챙겨가지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지금은 고센 땅에 와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 가운데서 다섯 사람을 뽑아서 바로에게 소개하였다. 바로가 그 형제들에게 물었다. 그대들은 생업이 무엇이오?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의 종들은 목자들입니다. 우리 조상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또 그에게 말하였다. 소인들인 여기에 잠시 머무르려고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심하여 소떼가 풀을 뜯을 풀밭이 없습니다. 그러하오니 소인들이 고센 땅에 머무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대답하였다. 그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그대에게로 왔소. 이집트 땅이 그대 앞에 있으니 그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곳에서 살도록 거주지를 마련하시오. 그들이 고센 땅에서 살도록 주선하시오. 형제들 가운데서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그대가 알면 그들이 나의 짐승을 맡아 돌보도록 하시오.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와서 바로를 만나게 하였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나니 바로가 야곱에게 말하였다. 어른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시오?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이 세상을 떠돌아 다닐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저희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이 다시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물러났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이집트 땅에서 살게 하고 바로가 지시한 대로 그 땅에서 가장 좋은 곳인 라암세스 지역을 그들의 소유주로 주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과 아버지 온 집안에 식구 수에 따라서 먹거리를 대어주었다. 기근이 더욱 심해지더니 온 세상에 먹거리가 떨어지고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서는 이 기근 때문에 사람들이 야유해갔다. 사람들이 요셉에게 와서 곡식을 사느라고 돈을 치르니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의 모든 돈이 요셉에게로 몰렸고 요셉은 그 돈을 바로 궁으로 가져갔다.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서 돈마저 떨어지자 이집트 사람들이 모두 요셉에게 와서 말하였다. 우리에게 먹거리를 주십시오. 돈이 떨어졌다고 하여 어른께서 보시는 앞에서 죽을 수야 없지 않습니까? 요셉이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들이 기르는 집짐승이라도 가지고 오시오. 돈이 떨어졌다니 집짐승을 바꿔서 먹거리를 팔겠소. 그래서 백성들은 자기들이 기르는 집짐승을 요셉에게로 끌고 왔다. 요셉은 그들이 끌고 온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바꿔서 먹거리를 내주었다. 이렇게 하면서 요셉은 한 해 동안 내내 집짐승을 다 바꿔서 먹거리를 내주었다. 그 해가 다 가고 이듬해가 되자 백성들이 요셉에게로 와서 말하였다. 돈은 이미 다 떨어지고 집짐승마저 다 어른을 것이 되었으므로 이제 어른께 드릴 수 있는 것으로 남은 것이라고는 우리의 몸뚱아리와 밭대기뿐입니다. 어른께 무엇을 더 숨기겠습니까? 어른께서 보시는 앞에서 우리가 밭과 함께 망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몸과 우리의 밭을 바꿔서 먹거리를 파십시오. 우리의 밭까지 바쳐서 바로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씨앗을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날 것이며 밭도 황폐하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요셉은 이집트에 있는 밭을 모두 사서 바로 것이 되게 하였다. 이집트 사람들은 기근이 너무 심하므로 견딜 수 없어서 하나같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밭을 요셉에게 팔았다. 그래서 그 땅은 바로 것이 되었다. 요셉은 이집트 이 끝에서 저 끝까지를 여러 성읍으로 나누고 이집트 전 지역에 사는 백성을 옮겨서 살게 하였다. 그러나 요셉은 제사장들이 가꾸는 밭은 사들이지 않았다.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정기적으로 녹을 받고 있고 바로가 그들에게 주는 녹 가운데는 먹거리가 넉넉하였으므로 그들은 땅을 팔 필요가 없었다. 요셉이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제 내가 당신들의 몸과 당신들의 밭을 사서 바로께 바쳤소. 여기에 씨앗이 있어. 당신들은 이것을 밭에 뿌리시오. 곡식을 거둘 때 거둔 것에서 5분의 1을 바로께 바치고 나머지 5분의 4는 당신들이 가지시오. 거기에서 밭에 뿌릴 씨앗을 따로 떼어놓으면 그 남는 것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지방과 당신들 자식들의 먹거리가 될 것이오. 백성들이 말하였다. 어른께서 우리의 목숨을 건져주셨습니다. 어른께서 우리를 어엿비 보시면 우리는 기꺼이 바로 종이 되겠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이집트 토지법, 곧 밭에서 거둔 것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바치는 법을 만들었으므로 지금까지도 그 법은 유효하다. 다만 제사장의 땅만은 바로 것이 되지 않았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 고센 땅에 자리를 잡았다. 거기에서 그들은 재산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다. 야곱이 이집트 땅에서 17회를 살았으니 그의 나이가 147살이었다. 이스라엘은 죽을 날을 앞두고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놓고 일렀다. 내가 이 아버지에게 효도를 할 생각이 있으면 너의 손을 나의 다리 사이에 넣고 내가 인애와 성심으로 나의 뜻을 받들겠다고 나에게 약속하여라. 나를 이집트에 묻지 말아라. 내가 눈을 감고 조상들에게 돌아가면 나를 이집트에서 옮겨서 조상들께서 누우신 그곳에 나를 묻어다오. 요셉이 대답하였다. 아버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야곱이 다짐하였다. 그러면 이제 나에게 맹세하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맹세하니 이스라엘의 침상 맡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전사들의 노래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것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할 여러분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주님께 나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신앙은 따분하고 괴로운 것이 아니라 감격과 궁극적인 행복입니다. 만약에 믿음 생활이 짐스럽고 고달프게만 느껴진다면 그 신앙의 본질이든지 아니면 그 교회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세상의 삶의 고달픔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교우들의 격려와 위로가 삶을 넉넉히 복되게 할 수 있는데도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외형적인 종교의 형식만 남아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불행입니다. 우리는 한 해의 끝자락에 서서 그동안 이렇게 저렇게 잃어버렸던 신앙에 귀중한 것들을 회복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말씀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가치를 잃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들을 베드로 사도께서는 먼저 나열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인으로서 합당치 못한 것들은 반드시 버려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을 버리십시오. 계속해서 공동번역으로 읽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악의라고 하는 것은 카키아, 좋지 않은 행동, 악을 바탕으로 한 행동, 그래서 로마서 1장 29절에도 악의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기만이라고 하는 말은 돌로스, 꾀어내다, 또 개교, 속기 쉽게 다루다, 이런 의미로 요한복음 1장 47절에는 간사한이라는 말로 번역되고 로마서 1장 29절에는 사기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선은 휘포크리시스라고 합니다. 조작된 모습으로 행함, 기만, 위선, 정죄 이런 것들인데 마태복음 23장 28절이나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기라고 하는 것은 비난과 같은 푸도노스, 즉 질투, 악의, 투기, 시기. 빌립보서 1장 15절에는 투기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온갖 비방이라 했는데 카탈랄리아, 중상이나 험담, 악담 같은 겁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서는 비방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합당치 못한 것들은 반드시 버려야 한다는 거지요.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것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신앙의 참모습은 어린아이 같아지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성장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삶의 자세와 관련된 겁니다. 그리고 갓난아이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저질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으로 자라나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했는데 마태복음 18장 3절 4절에 주님께서 이르시기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은 계산도 없고 교만도 없습니다. 그런 입장에 신앙의 모범인 거지요.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주님께서 경계를 하십니다. 이미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서
천국의 맛을 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지 않았습니까? 3절인데 인자하심, 크레스토고스, 함축적으로 유용한 또 태도나 도덕에 있어서 좋은 친절한 자비로운 마태복음 11장 30절에도 예수님은 자신의 성격에다가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맛보았으면 했는데 귀오마이 먹다 상징적으로 선이나 악을 경험하다 이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이나 사도행전 10장 10절에 같은 낱말이 쓰이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라. 주님은 경계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신앙의 회복을 간청합니다.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4절에 주님께로 가까이 오십시오. 그분은 살아있는 돌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께는 선택을 받은 귀한 돌입니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48장 9절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아들 보고 그러죠. 이사야서 55장 1절에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은 은혜를 값없이 구하는 모두에게 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8절 상반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합니다.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에베소서 4장 21절 24절이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이 당연히 주님을 가까이 하기 위한 우리의 자세인 거죠. 예수도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분께 가까이 나오는 자들에게는 귀하신 산돌, 곧 보배가 되십니다. 세 번째로는 회복되어야 할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5절이죠. 여러분도 신령한 집을 짓는 데 쓰일 산돌이 되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사제가 되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예수도를 통하여 드리십시오. 역시 공동번역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신앙의 회복입니다. 그것이 말씀의 회복이죠.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처음 신앙의 회복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도 관계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 관계의 회복은 첫째로는 위로 하나님과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회복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나 자신과의 일체, 둘 되지 않은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또 자리의 회복입니다. 제사장의 섬김의 자리의 회복인데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오늘 내용의 바로 뒤에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계시록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사실을 세 번씩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장 6절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5장 10절에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사람들의 중보자인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관계의 회복에 있어서 두 번째는 섬김의 회복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바울 역시 로마서 14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계의 회복에 있어서 세 번째로는 복의 회복입니다. 저주의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 멸하려 하노라. 민수기 16장 2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시편 1편 1절이죠. 에스겔서 33장 11절에는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켰더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로마서 16장 17절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명령하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당부합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할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이겼더라. 창세기 19장 14절에 소돔성의 멸망 전에 되어질 일을 말씀했지만 믿지 않은 그 사위될 사람들은 결국 함께 소돔의 불 속에 타죽고 맙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시편 51편 12절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특별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요나단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그를 이렇게 애도했습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사무엘하 1장 26절입니다. 요나단은 사울왕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잘 알려진 인물은 아니지만 사고로 다리를 저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른 후 요나단과 우정을 생각해서 그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이것은 왕의 식탁에서 다른 왕자처럼 함께 식사하자는 의미입니다. 그러자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절하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성경에 나오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그저 단순한 에피소드가 아닙니다. 어떤 점에서는 우리 모두 무비보셋처럼 다리를 저는 영적 장애인입니다. 그러나 다윗 임금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식탁에 앉을 수 있습니다. 일찍이 다윗은 주께서 내 원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나님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주님이 베푸시는 상에 대해서 신약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힌트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12장에 나옵니다. 주님의 재림 시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보여주는 비유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단순히 상을 차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앞치마를 두르고 식탁을 준비하겠다는 뜻입니다. 저는 주님이 베풀어 주실 식탁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왕의 식탁이라는 사실입니다.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가 베풀어 준 것도 식탁이었습니다. 부활 후에 갈릴리 바다에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아침 식탁을 차려주신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숯불을 피우고 그 위에 생선을 구우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빵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식탁을 준비하신다니 아직도 이 사실을 믿지 못하시겠거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주님이 어떻게 초청하시는지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사람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65장 2절에서는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을 불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름발이었던 무비보셋이 왕의 식탁에 초대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할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분입니다. 아직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처럼 저에게 말씀과 찬양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 각자가 처한 상황을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저희 마음을 하늘나라의 양식으로 채워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북한에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동포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평안을 그들에게 주옵소서. 그들을 억압하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로부터 지켜주옵소서.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